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미국,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미국 인물 열전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오늘은 240여 년 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했을 때 과연 독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주춤거리던 식민지인들에게 독립운동에 확신을 불어넣은 토마스 페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페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토마스 페인은 1737년에 영국 노포크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 정식 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인 테드포드 그래머 스쿨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읽기, 쓰기, 그리고 기초적인 수학을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 이상의 정식 교육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직업은 갖지 못했죠.
네. 그런 토마스 페인이 미국 독립뿐만 아니라 유럽의 혁명, 국가 간, 종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 책을 내고 국민들을 감동시킨 걸 보면 대단한 천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제대로 된 직장이 세금 징수원 자리였는데요. 술과 담배 밀매업자들을 적발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수입이 얼마 안 됐죠.
네네.
그런데 늘 책을 사고 또 과학 기재도 사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경지까지 올라간 거죠.
네, 사실 미국 건국 선조들은 정식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토마스 페인처럼 독서로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토마스 페인은 젊은 시절 유난히 거듭되는 실패를 맛보아야 했는데요. 결혼 생활도 그닥 행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22살 때 메리 램버트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불행하게도 부인이 조산아를 낳다가 아기도 죽고 자기도 네. 죽었습니다.
네.
또 37살 때 엘리자베스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파탄이 났죠. 직업도 모두 실패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 징수원 자리는 어땠나요?
이 35살 때 세금 징수원 보수를 올려달라 그런 내용의 그 서한을 탄원서를 의회에다 제출을 했는데요. 사실은 혼자서 쓴 게 아니고
네.
징수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대표로 편지를 쓴 건데 12쪽짜리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정치 활동을 한 셈이 됐죠. 이것이.
네.
그런데 이제 1774년에 해임이 됩니다. 그런데 해임 이유가
네.
허가 없이 자리를 비웠다. 그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미움을 산 거겠죠.
사실은 그런 거였죠.
네. 진짜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페인은 런던에서 미국인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나게 됩니다. 프랭클린은 페인을 만나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게 미국에 와서 살 것을 제안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저기 소개장도 써줬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는 길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네. 1774년에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대서양을 항해하는 중에 배 안에서 장티푸스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숨지고요. 페인도 병이 걸렸는데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해요. 그해 11월 30일에 미국에 도착을 했죠. 필라델피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 필라델피아는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집안의 소개로 펜실베니아 매거진이라는 한 잡지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페인은 여기서 가명으로 글을 많이 썼고요.
네.
시도 몇 편 썼습니다.
네, 그럼 그곳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 건가요?
네, 당시는 13개 주가 각기 정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그 주의 정식 그 주민으로 인정을 하면
네.
그것이 이제 곧 미국 시민이 되는
네.
거였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민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글을 그 잡지사에 있을 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흑인 노예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흑인 매매에 대해서 이 정의와 인간성에 반한다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토마스 페인은 부당한 것을 보면 가만히 못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아메리카 식민지와 또 영국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고요. 또 주로 영국이 과도한 세금을 이 식민지 주들에게 부과해서 당시 국민들의 불만이 극심했는데 결국 유혈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1975년 4월에 일어난 일인데 렉싱턴과 콩코드라는 곳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드디어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페인은 단순히 세금을 폐지해달라고 저항하는데 그치지 말고 아예 독립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거죠.
네, 그런 주장이 담긴 것이 유명한 그의 저서 상식, 커먼 센스의 방영이 된 거죠.
그렇죠. 50쪽짜리 어떤 뭐 기록에는 뭐 47쪽, 뭐 48쪽 그렇지만 하여튼 50쪽 네네. 뭐 내외가 된 것 같아요.
네.
작은 책이라고 해서 팜플렛이라고 합니다. 뭐 두꺼운 무슨 뭐 정치 사상서가 아니고
네.
그런 책인데 76년 1월 10일에 출판이 됐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2만 부,
네.
그리고 1년 만에 50만 부나 팔려 나간. 그야말로 큰 인기를 끌었죠. 이 단일 출판물로서는 어떤 것보다 많은 판매 기록이었습니다.
네, 당시 식민지 인구가 약 25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이 책을 직접 읽었거나 읽은 사람에게 내용을 들었거나 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상에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토마스 페인이 쓴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책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길래 미국 독립운동에 큰 힘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아직도 독립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로 우왕좌왕하던 미국인들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확실하고 명쾌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네.
조지 워싱턴이나 프랭클린 네. 같은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까지도
네.
과연 지금 독립 전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그 회의적인 그런 자세였다고 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페인은 영국의 군주, 귀족, 전제 정치 이런 것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상식에 그야말로 뭐 고고한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 봐도
네, 계급이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게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주장이죠. 미국은 영국인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다는 것, 그리고 영국에 복속된 상태에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등등 독립으로 미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이익을 나열해서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구구절절 그런 내용으로 돼 있었죠.
네, 현재는 독립을 굉장히 축하하고 기념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독립을 할까 말까 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독립의 당위와 필연을 이 행성과 위성에 비유하는 그 알아듣기 쉽고 흥미로운 그런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의 대륙이 섬에 의해 영구히 통치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자연을 보라. 위성이 그의 행성보다 큰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영국과 아메리카의 관계도 그런 자연의 질서를 뒤집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체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달이
네.
지구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네네.
것은 맞지
않나요? 예를 잘 들은 거예요.
네,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혁명에 의해서만 이런 것은 타파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책을 미국인들이 읽고 비로소 독립에 대해서 모든 그 의구심이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네,
합니다.
독립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가르쳐준 거죠.
그런 거죠. 예.
네, 페인은 책만 쓴 것이 아니라 독립군 지휘관 나타니엘 그린 장군 휘하에 들어가서 지원병으로도 싸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립전쟁에 대한 그의 최대의 기여는 1776년부터 1783년 사이에 16회 연재로 쓴 미국의 위기, The American Crisis라는 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1776년이 바로 이제 독립을 선언했던 해인데
네.
독립을 선언했지만 이제 그 뒤로 전투가 계속 벌어진 거죠.
네. 네.
미국의 위기 1편은 1776년 12월 19일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4일 독립 선언한 뒤에 몇 네. 개월 후에 나온 건데 이때는 독립군 사령관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극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당시 이 밸리 포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그 부대 전체 장병들한테 이 글을 읽어보라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 글의 서두가 바로 미국 혁명 기간 중에 읽는 사람들의 피를 끓게 하는 그런 문장들로 돼 있죠.
네, 그런 내용 중에 폭군이란 지옥처럼 정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해 있다. 투쟁이 어려울수록 승리는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너무 값싸게 얻으면 존귀함도 가벼워진다.
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조지 워싱턴 군대가 트렌튼이라는 데서 영국군을 기습을 해서
네.
처음으로 제대로 그 승리를 한번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인의 글이 나오고 그래서 이 군인들의 사기를 크게 올리는 효과를 냈죠.
네. 이 글을 읽고 제대를 앞둔 군인들이 다시 재복무를 지원하기도 했다고요.
놀라운 일인데요.
그렇죠.
사실 네, 뭐 대부분의 뭐 한국 남자들 군대 갔다 오지만
네, 항상 사실, 시계를 쳐다본다면서요.
아니 뭐 시계뿐만 아니라 달력을 네. 걸어놓고
아, 네.
하루하루 가는 걸 X표수를 해가면서
네.
아, 이제 며칠 남았다 며칠 네네. 남았다 이 계산을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런데 지금 페인의 글을 읽고 군대를 제대하지 않고 다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한 다음 해인 1777년 대륙회의는 페인을 외교위원회 서기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륙회의 내에서 이 페인이 프랑스의 원조를 개인용으로 사용했다는 비난이 일게 됩니다. 비록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 페인은 사임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실업자가 됐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다행히 펜실베니아 주의회 서기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페인은 미국 군인들이 보수가 낮고 또 보급품 부족으로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그 현상을 여러 차례 이제 목격을 했는데 봉급이 얼마 안 되는데도 자신의
네.
봉급에서 500달러를 띄어서 그때 500달러는 큰 돈이죠.
네.
그렇죠. 그걸 띄어내서 군인들을 위한 보급품 지원 운동을 벌였죠.
네.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도 같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모금한 돈과 의복, 탄약을 갖고 미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런 지원은 독립혁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단히 기묘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혁명 전쟁이 끝이 났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다시 페인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가난해지게 됐죠. 그가 쓴 그 애국적인 저서 그렇게 엄청나게 팔렸는데도
네.
금전적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네.
책값이 싸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인쇄라든지 뭐 그런
네.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끝내는 조지 워싱턴이 서명을 해서 이 사람을 좀 지원을 해줘라 이런 그 지원서가 이제 의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 내에서 페인 반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청서는 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주는 그에게 500파운드를 지원을 했는데요. 뉴욕주는 농장을 제공했고요. 그래서 뭐 조금 먹고 살 수는 있게 됐어요.
네, 다행이죠. 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페인은 발명을 이제 또
네.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교각이 없는 다리,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연기가 안 나는 초, 뭐 이런 것들을
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87년에 페인이 유럽으로 갔는데요. 간 이유가 이제 다리를 건설하는데 뭐 기술적인
네.
문제, 자금 문제 이런 거를 이제 논의를 하러 갔죠. 그런데 가서는 다리 공사보다는 오히려 그 프랑스 혁명 문제를 놓고
네.
그 영국의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라는 보수적인 사상가하고 이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보수 진영의 지도자인 버크는 프랑스 혁명론이라는 글에서 혁명을 추진하는 프랑스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페인이 또 가만히 있질 못했군요.
정말 그 성격이
네.
불 같았던 건가
네.
봐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네.
성격이죠.
네, 그런 성격이었죠. 자, 이 그래서 인간의 권리, 그 Rights of Man이라는 소책자를 내서 이 반박을 합니다. 버크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내용이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페인은 군주제 대신에 공화제를 물론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 교육, 빈곤층 구호, 노년층 연금, 실업 구제 이런 공공사업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재원은 누진세 세금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화제에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책은 영국 급진주의 운동의 핵심 문헌이 됐습니다. 국가란 사회의 원리에 입각해 행동하는 인민의 결합에 불과하며 전 공동체의 소유물이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립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가의 기능은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국한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가 역할은 사회와 문명이 쉽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최소한의 일을 맡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그 역할조차도 불필요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국가를 폐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무정부
네.
상태 그 체제까지도
집권층에게는 도저히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책의 판매를 금지하고요. 출판업자는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인은 반역죄로 기소되고 체포령까지 내려졌죠.
네, 다행히 페인은 프랑스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혁명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대접을 잘했겠네요.
예, 명예시민권도 주고요. 네네. 또 프랑스 국민회의의 헌법제정위원까지 됐습니다. 영국 법원은 궐석재판을 열고 페인에게 비방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그에게는 범법자라는 선고가 내려지고 그에 져서 인간의 권리는 영구히 판매금지가 되죠.
네, 그런데 프랑스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건가요?
이 군주제 폐지를 열렬히 지지는 했는데요.
네.
와서 보니까 이 왕정 지지 세력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과격하게 하는 그런 혁명 세력들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이런 건 옳지 않다 또 생각 네. 그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국왕 루이 16세 그때 이제 혁명 세력으로서는 그게 네. 뭐 그 없애야 될 존재인데 루이 16세를 살리려고 또 애를 씁니다.
네.
그렇지만 뭐 루이 16세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죠.
네, 이번에는 혁명 세력에 의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혁명 지도자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면서 약 1년 만에 풀려나게 되고요. 그가 옥중에 있는 동안 종교 문제를 다룬 이성의 시대 일부가 출판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되죠.
네, 그야말로 그 책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계속 고초를 겪는 건데 이제 결국 이제 종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확실히 합니다 본인이.
네.
그런데 제도적인 종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리고 또 이신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건 신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고 또 우주의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유신론인데
네.
한편에서는 인간이
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신의 존재나 우주의 법칙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그 기존의 교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네, 그래서 종교도들은 페인을 아예 무신론자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페인은 1802년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와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은 다 잊혀지고요.
네.
오직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위험한 무신론자로만 인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네, 그리고 페인은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잦은 폭음은 그 같은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게 됐는데요. 그러는 중에도 페인은 특권층과 종교적 미신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1809년 뉴욕시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주가 독립운동에 대한 포상으로 수여했던 뉴로첼의 농장에 안장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야말로 비극적인 사람은 죽어서도
네.
그런가 봐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이 정치평론가인 윌리엄 코베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좀 대접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냐, 이 페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영국으로 시신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좀 제대로 된 장례도 하고 좀 안장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신을 가지고 갑니다, 영국으로.
네.
도구를 해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근데 가는 도중에 유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분실된 거죠.
어떻게 유해를 잊어버렸는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그야말로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잘 나와 있질 않아요.
네.
결국은 어쨌든 뭐 시신은 없어지고
네.
그런 계획은 무산이 됐죠.
네, 페인이 사망했을 때 일간지 뉴욕 시티즌은 명이 긴 그는 선한 일은 조금 했고 악한 일은 더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 부고 기사를 실었고요. 또 대부분 미국 신문들도 그 기사를 옮겨 실었습니다.
네.
정말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페인에 대한 그 인식이 그런 인식이 1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계속됐죠.
네. 그러다가 점차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1937년 1월 30일 런던의 더 타임즈지는 그를 영국의 볼테르라고 평가했고요. 이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주의에 맞서 투쟁했던 프랑스 계몽계의 대표적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네. 1952년 5월 18일인데요. 미국에 있는 뉴욕대학이 페인의 반신상을 캠퍼스 내 명예전당에 세워서 존경심을 표시했습니다. 나폴레옹도 베개 밑에 그에 져서 인간의 권리를 깔고 잠을 자고요. 우주의 모든 도시에 금으로 만든 동상을 건립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네.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페인인데 그런 그 페인이 복권되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다고 보는 거죠.
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미국,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미국 인물 열전. 이 시간에는 상식이라는 저서를 발행해 미국 독립운동에 에너지를 불어넣은 토마스 페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